VOA 세계뉴스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사흘간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압도적 득표율을 기록하며 당선됐습니다.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은 현지 시각 18일 오전 7시 현재 99.43%의 개표가 이뤄졌던 가운데 푸틴 대통령이 87.32%를 득표했다고 러시아 중앙선거위원회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니콜라이 하리토노프 러시아 연방공산당 후보는 4.32%, 블라디슬라프 다반코프 신국민당 후보는 3.79%, 레오니트 슬루츠키 자유민주당 후보는 3.19%를 얻었다고 타스통신은 전했습니다. 러시아의 이번 대선은 유력 경쟁자들과 반대자들에 대한 출마 저지와 검열, 탄압 등으로 투표 이전에 이미 푸틴 대통령의 당선이 기정사실화되어 있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어제 러시아 대선 결과와 관련해 푸틴 대통령은 종신집권을 원했으며 이번 투표는 부정한 선거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유럽연합은 18일 푸틴 대통령의 승리로 끝난 러시아 대선에 대해 자유롭고 공정하지 못한 선거였다고 비난했습니다. EU 27개 회원국들은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러시아 국민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하는 후보들이 모두 배제된 가운데 이번 선거에서 진정한 선택을 거부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진행된 투표 결과 모두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벨기에 브뤼셀 EU 본부에서 기자들에게 이번 러시아 대선은 억압과 협박에 기반한 것이었다면서 진정한 반대파가 분쇄되고 국제감시자들이 부재한 상태에서 선거가 치러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성명에서 이번 선거는 국제법과 유엔 헌장에 대한 새로운 위반이라며 러시아가 조지아와 몰도바 내 일부 분리주의 세력 지역에 투표소를 설치한 점도 비난했습니다. 독일 정부 대변인도 러시아를 독재국가로 지칭하면서 결과가 미리 정해져 있던 이번 대선을 통한 푸틴 대통령의 재선을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축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번 선거 결과가 푸틴 대통령에 대한 러시아 인민들의 지지에 완전한 표현이라며 축하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최근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푸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는 축전을 보냈다고 북한 관영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곳곳에 오늘 러시아의 대규모 드론 공습이 가해졌다고 우크라이나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이들 관리들은 이날 새벽 우크라이나 중부 크리비리흐, 키로보흐라드 등 9개 지역에 러시아군의 드론 공습이 이어졌다며 22기 중 17개의 드론이 우크라이나군 방공체계에 의해 격추됐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또 밤사이 동부 하르키우 등 우크라이나 내 여러 목표물들을 향해 7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우크라이나 공군이 밝혔습니다. 이번 공습에서 요격되지 못한 미사일과 드론에 의한 우크라이나 내 피해 상황 등은 즉각 알려지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대통령 선거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영토 내 드론 공격과 포격 등을 가해 최소 2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사망자 중 한 명은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이용해 공격한 크라스노다르 지역 정유소의 직원이며 나머지 한 명은 벨고로드에서 포격으로 인해 사망한 16세 소녀라고 러시아 관리들은 전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밤사이 모스크바 지역에서 요격한 드론 4개를 포함해 총 35개의 드론을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어제 또다시 가자지구 북부의 주요 의료시설인 알시파 병원을 공격했습니다. 대니얼 하가리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즉각적 조치를 요구하는 구체적 정보에 따라 현재 알시파 병원의 제한된 구역에서 정밀 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하마스의 고위 테러리스트들이 알시파 병원 내에서 재편성을 거쳐 병원을 이스라엘의 공격지 위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가리 대변인은 우리의 전쟁은 가자지구 주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마스와 맞서는 것이라며 민간인 피해 방지와 병원의 중요 기능 수행에 주의를 기울이며 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소셜미디어 X에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조정 연락 담당 부서 책임자와 가자지구 보건부 국장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알시파 병원 내 하마스의 활동을 저지할 필요성에 대해 병원 관계자들과 전적인 협력을 이루는 일에 대해 수일에 걸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지구 보건당국 관계자는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여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알시파 병원 중 한동에 큰 화재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혈액 검사만으로 대장암 여부를 진단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을 비우기 위해서 밤잠 설치면서 많은 양의 물약을 마셔야 되고 또 내시경의 통증이나 민망한 피해서 마취 주사 맞고 수면 상태로 검사를 받거나 아니면 체변 봉투를 검사 기관으로 가져가는 것이 지금까지의 대장암 검사법인데요. 대장암 내시경을 하면 검사를 하다가 병변 발견을 하면 바로 제거하거나 빨리 관리를 받을 수 있지만 불편해서 귀찮아서 또 비싼 비용 때문에 대장암 검사 피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자, 미국의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 가던트 헬스가 개발해서 뉴잉글랜드 의학 저널에 발표한 혈액 검사법은 피 검사 단계에서 혈류를 타고 움직이는 대장암 인자를 확인하는 겁니다. 정확도가 83%, 대장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73%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하고요.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승인을 받으면 지금보다는 적은 비용으로 또 간단하게 대장암에 대한 걱정을 덜거나 빨리 관리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45살이 넘으면 정기적인 대장암 검사를 권합니다. 하지만 비싸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관리 대상 3명 가운데 1명은 검사를 피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장암 때문에 죽는 사람이 한 해 5만 명 정도고요. 암으로 인한 사망자 규모는 폐암에 이어서 두 번째나 됩니다. 의학기술 덕에 암으로 인한 전체 사망률은 줄고 있습니다. 하지만 50살 날의 젊은 인구의 대장암 발병률은 늘고 있는 추세고요. 매년 50세 미만 국민 가운데 약 2만 명이 대장암 진단 받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 이 시간에 준비되어 있는 주간 코너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피서 타고 이거 하고 뭐하고 하여튼 방망이도 탔어요. 진짜 전통놀이에 재미없는 게 없어요. 제가 전통놀이에 잘 맞나봐요. 그런 건 다 재밌어요. 네.
시소 타고 땅 따먹기 하던 어린날의 추억 있으십니까? 서울 광화문 광장에 이 옛날 놀이의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재미난 놀이터가 열렸답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지는 헬로우 서울에서 자세한 소식 만나보십시오. 곧 워싱턴 DC는 지금이 3월 18일 월요일이고요. 오전 9시 8분이 조금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11도, 구름 조금 끼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자, 3월 19일 화요일 북한, 꽃샘 추위에 한기, 그리고 비와 눈이 내리는 지역이 많습니다. 평안도, 자강도, 황해도 지역은 새벽부터, 그리고 오전에는 함경남도와 강원도, 낮부터는 김책과 양강도 지역까지 비나 눈 내리겠습니다. 강원도 함경북도 쪽에 비와 눈이 많습니다. 눈은 20cm 이상 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최고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상 4도, 최저는 영하 2도에서 영상 13도 사이입니다. 주도시의 기온 보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1도에서 시작합니다. 신의주도 1도, 개성 2도, 중강은 영하 5도고요. 원산 3도, 함흥 영하 1도입니다. 낮에는 평양이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은 13도, 신의주 8도, 함흥 9도, 원산도 9도, 중강은 5도, 예산은 영상 1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상 흐리고 가끔 비나 눈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2.5m, 먼바다 4m까지 오후에 물결이 높겠습니다. 서해는 흐리고 앞바다 쪽은 오후 한때 비나 눈 쏘시겠습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3m, 먼바다 3m로 오후에 물결이 높겠습니다. 3월 19일 화요일에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서 압승했습니다. 니제르 군사정권이 미국과의 군사협정을 파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얀마 군사정부가 로힝야족을 전투병으로 징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먼저 러시아부터 가보겠습니다. 국제사회에 많은 눈길을 끌었던 러시아 대통령 선거, 사흘간의 선거 끝나고 결과도 나왔군요.
네, 결과 예상대로 푸틴 대통령이 87%의 득표율로 압승했습니다.
네.
반면에 2위인 니콜라이 하리토노프 공산당 후보의 득표율이 4% 미만이었고요. 새로운 국민당의 블라디슬라프 다방코프 후보 그리고 러시아 자유민주당 레오니트 슬루츠키 후보가 각각 3위와 4위에 올랐습니다. 참고로 푸틴 대통령 이번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예. 자, 러시아 대선의 투표율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 러시아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율이 77.44%였다고 밝혔습니다.
네네.
예, 소련이 무너진 뒤에 치러진 대선의 투표율로서는 기록이라고 하는데요.
네.
대략 8,700만 명이 참여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푸틴 대통령은 지금까지 그럼 권좌 유지가 몇 년째가 되는 겁니까?
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4년 동안 이 총리직에 있었던 기간까지 합치면 모두 24년입니다.
네.
푸틴 대통령이 그런데 앞으로 2030년까지 6년 더 대통령직을 수행하는데요. 2030년 대선에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선거에서도 이기면 2036년까지 집권할 수 있는 겁니다.
네.
푸틴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함으로써 29년간 집권했던 이 냉전 시절의 이오시프 스탈린을 제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자, 푸틴 대통령이 당선이 확정된 뒤에 모스크바에 있는 선거운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고요?
네, 푸틴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모든 국민의 지원과 성원에 감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승리가 러시아인들이 단결해 있고 겁내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겁내지 않겠다고요? 이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어떤 국제사회 압박을 염두에 두는 그런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리를 겁주길 바라는 사람이 누구든 우리와 우리의 의지 그리고 의식을 억누르려고 원하는 사람이 어느 누구든
네.
이번처럼 성공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게 지금 효과가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기자회견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관련 문제도 언급을 했습니까?
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전장에서 우위에 섰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주도권이 러시아군 쪽에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적들을 쓸어버리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기자회견에서 러시아 그 국내 정치에 관한 언급도 했다고요?
네, 푸틴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 러시아 야권 지도자로 최근에 교도소에서 숨진 이 알렉세이 나발리 씨를 언급했는데요.
네.
그는 이 나발리에 관해서는 그가 세상을 떠났고 이는 언제나 슬픈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투표 마지막 날인 17일에 러시아 일부 지역 또 그 해외 투표소에서 푸틴 대통령한테 반대하는 시위가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나발리 씨가 사망하기 전에 러시아 국민들에게 이 푸틴 대통령에게 항의하는 의미로 투표소에 가서 다른 후보를 찍거나 아니면 무효표를 만들어 달라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네.
이 나발리 씨가 이거를 푸틴에 저항하는 이 12시 정오라고 불렀는데요.
네.
수도 모스크바 등 몇몇 곳에서 많은 사람이 이런 요청에 동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이 나발리 씨의 부인인 율리아 나발라야 씨도 이 독일 베를린에서 진행된 이 시위 현장에 나타나서 박수를 받았습니다.
네. 자, 그러면 푸틴 대통령이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 시위에 관해서도 얘기했습니까?
네, 이 시위가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았고 또 투표용지를 훼손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이 나발리 씨가 숨지기 며칠 전에 한 동료가 이 나발리 씨를 서방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몇몇 사람과 교환하자고 제안을 했고 자신이 여기에 동의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자, 푸틴 대통령의 그 승리에 관해서 러시아 선거는 뭐 예상대로 푸틴 대통령이 승리를 한 거죠. 그 국제 사회 반응 어떻습니까?
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보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푸틴이 권력에 취한 독재자라면서
네.
그가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서 저지르지 않을 악이 없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푸틴이 어떻게 정적들을 감옥에 놓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대항해서 출마하는 것을 막았는지 보면 이번 러시아 대선이 분명하게 자유롭지도 또 공정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유럽 쪽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옵니까?
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정책고위대표는 이번 선거가 억압과 협박에 기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은 이번 승리가 진정한 반대 목소리가 분쇄된 뒤에 치러진 선택이 없는 선거였다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네.
또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무장관은 SNS인 X에 이번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러시아와 관계가 좋은 나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쪽 반응은 어떤가요?
네, 먼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푸틴 대통령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푸틴 대통령 단상이 러시아인들의 지지를 완전하게 반영했다라고 말했다고 중국 관영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대선에서 중요한 승리를 거뒀다고 축하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아프리카로 가겠습니다. 아프리카 나라 니제르는 군사정권이 들어서 있는데 자, 미국과 맺었던 협정을 파기한다고 발표를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니제르 군정대변인인 아마두 압드라마네는 16일 국영방송을 통해서 미국과의 군사협정을 파기하며 이 조처가 즉각 발효된다라고 최근에 발표했습니다.
네, 이 군사협정이 있어서 미군이 니제르에 주둔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네, 미국이 지난 2016년에 약 1억 달러를 들여서 이 니제르 수도 니아메에서 북동쪽으로 750km 정도 떨어진 이 아가데지시에 기지를 만들어서 이곳에 약 1,000명 정도의 병력을 주둔시켰습니다.
네.
이 기지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나 국제 테러 조직인 알카에다와 연계된 이 반군들을 감시하는 드론을 운영하는 곳입니다.
네. 그러면 방위협정이 파기가 됐으니까 기지에 있던 미군들이 모두 철수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니제르 군정이 왜 협정을 파기한 겁니까?
네, 니제르 영토에서의 미군 존재가 불법이며 영토 내 외국군 주둔을 주권자인 국민들과 협의하라는 이 헌법과 민주적 규정을 위반했다라고 압드라만의 대변인이 설명했습니다.
네.
또 미국 대표단이 니제르가 이란에 우라늄을 제공하는 비밀 협정을 맺었다고 비난했다면서 이런 비난이 두 번째 이라크 전쟁을 연상시킨다라고 묘사했습니다. 네.
군정 대변인이 미국 대표단을 언급했는데 최근에 미국 대표단이 니제르를 갔었죠?
그렇습니다. 미국 대표단이 군사정권과 다시 접촉하기 위해서 니제르에 최근 다녀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압드라만의 대변인은 미국이 니제르가 선택한 동맹국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면서 미국 대표단 수장이 니제르와 니제르 국민들에게 보복하겠다고 위협한 것을 강하게 규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신들이 선택한 동맹국이라면 어느 나라를 말하는 건가요?
네, 러시아를 말합니다. 이 니제르 공정이 최근에 러시아 쪽에 접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압드라만의 대변인은 러시아와 관련해서 국제사회의 무관심 아래 수천 명의 무고한 니제르인들을 희생시킨 이 테러분자들과 싸우는 데 필요한 군사장비 도입을 러시아 측과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 군사협정 파기에 대해서 미국 정부 쪽은 어떤 얘기합니까?
네, 매트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16일 소셜미디어인 X에 올린 글에서 니제르 정부 발표를 알고 있다면서 니제르 군사정권의 행보에 대한 미국 측 우려에 관해서 솔직하게 논의한 뒤에 그런 발표가 나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니제르 군정 측과 접촉하고 있고 앞으로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 이걸 제공하겠다고 밀러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네, 자, 니제르와의 군사협정 파기로 니제르와 주변 지역에 대한 미군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겠군요.
맞습니다. 이 미군이 이 사하라 사막 이남을 뜻하는 사헬 지역에서 활동하는 이 이슬람 반군들을 감시해왔는데요. 이 협정이 파기돼서 이런 활동이 한층 어렵게 됐습니다. 이 앞서서 프랑스도 이 사헬 지내에 군대를 보내서 이슬람 반군들과 싸웠는데요. 지금 모두 철수한 상태입니다.
지구촌은 이번에는 미얀마로 갑니다. 아,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한 지가 이제 3년이 지나갑니다. 이 와중에 또 로힝야족 사안이 불거졌네요. VOA가 로힝야족이 군사훈련을 받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입수했죠.
네, 영상에 약 300명의 로힝야 청년들이 군복을 입고 이 대형 창고 같은 건물에 앉아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아, 미얀마의 라카인주 시트웨어 근처인데요. 이 청년들이 로힝야족 수용소에서 징집된 걸로 추정이 됩니다. BOA는 해당 영상에 나오는 감독관이 라카인주 보안 국경부 장관이 초투라 대령이라고 전했습니다.
예. 자, 영상이 모두 3개인데요. 다른 영상에는 어떤 상황이 또 담겼습니까?
네, 군복을 입은 청년들이 군용 트럭을 타고 가는 영상이 있고요. 또 이들이 사격 훈련을 받는 영상도 있습니다. 현지 관계자는 VOA에 약 500명의 청년들이 미얀마 군사정부에서 군사훈련을 받았다고 밝혔는데 이게 강제 징집이 됐다는 말입니다.
네, 뭐 미얀마 군사정부는 해당 영상을 부인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BOA 측 질문에 아직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NUG라고 불리는 이 미얀마 국민통합정부는 BOA에 이 남인 청년들이 미얀마 군부와 소수민족 무장단체인 아라칸군 사이 전투에서 인간방패로 쓰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정투에서 패배한 군사정권이 갈 데가 없는 로힝야족을 징집했다는 건데요. 미얀마 국민통합정부의 아웅 키아우모의 인권장관이 BOA에서 회견에서 그렇게 밝혔습니다.
예. 자, 로힝야족은 무슬림입니다. 미얀마는 불교 국가고요. 그래서 이 바퀴를 받아온 건 많은 사람들이 아는 사실인데 이번 사안은 어떻게 시작된 건가요?
네, 미얀마 군정이 2월 10일에 갑자기 징병제를 시작했습니다.
예.
남자, 여자 모두 2년 동안 의무 복무를 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네.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라카인 지역 무슬림들이 군대에 강제로 징병됐다는 말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 일으킨 지가 벌써 3년이 지났는데 사안이 좀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동안의 일을 잠시 정리를 해볼까요?
네, 2020년 11월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 동맹이 압승을 했는데
네.
군부가 이 선거가 부정선거라면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2021년 2월이었는데요. 그날 군부가 수치고문을 체포하고 총격도 있었습니다. 미얀마 NGO들에 따르면 지금까지 쿠데타가 나고 4천 명 넘게 살해당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2021년 4월에 NUG라고 불리는 미얀마 국민통합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또 여기에 시민방위군이 창설됐는데요. 그러면서 2021년 9월 선전포고를 하고 이때부터 무장투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10월 27일 이른바 127 작전에서 군부가 상당한 손실을 봤습니다.
127 작전 이게 어떤 건가요?
네, 세계의 소수민족단체가 주축이었던 이 합동군사작전을 말하는데요. 일종의 형제동맹이라고 부릅니다. 아라칸군과 타옹 민족해방군 그리고 미얀마 민족 민주주의 동맹군 이렇게 셋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아라쿤하고의 전투에서 패한 군사정권이 전략 강화, 전력 보강이 필요하니까 이 로힝야족들을 징발한 거네요.
네, 이 전직 미 육군 중령이자 미얀마와 미국의 군사 관계 전문가인 미에미의 윈버드는 로힝야족을 살해한 그 군대가 이제 와서 그들을 무장시켜서 전장에 투입하는 건 모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미얀마가 원래도 소수민족 문제가 상당히 복잡한 나라지 않습니까? 로힝야족에 대한 학살이 있었을 때 이 아웅산 수치가 군부를 오히려 두둔해서 거센 비난을 받았던 적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얀마의 민주정부격인 NUG가 출범하자마자 문제를 사과했습니다.
네.
학살에 대한 범죄를 인정하고 다른 소수민족에게도 시민권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이런 노력 덕인지 이 NUG는 앞서 말씀드린 형제동맹을 비롯해서 다른 소수민족 무장단체들과 연합해서 지금 군부와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지그촌 오늘 김정욱 기자였습니다. 생방은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소식인가요?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월 한 달 동안 대선 자금으로 5,300만 달러를 모금하며 공화당 소속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자금력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당선되지 않으면 미국이 피바다가 될 것이라는 다소 과격한 표현을 써가며 유세를 펼쳤고요. 마이크 스펜스 전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대선 관련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한국계 4명을 포함해 8명의 사망자를 낸 애틀랜타 총격 참사 3주기를 맞아서 현지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미국 대학 학위를 따는데 비용이 많이 들지만 그래도 여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나왔는데요. 관련 내용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대선 관련 소식부터 보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 자금 모금 현황. 상당히 많은 돈을 모았네요.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선거 캠프는 17일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2월 한 달 동안 5,300만 달러 이상을 모금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로써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현재 1억 5,500만 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1월 말에 1억 3천만 달러보다 더 늘어난 금액이라고 바이든 선거 캠프 측은 설명했습니다. 지난달에는 특히 소액 기부자들의 기부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쪽은 어떤가요?
예,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2월 모금액을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 전국위원회 RNC는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약 4천만 달러를 보유한 것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두 후보의 모금액이 차이가 좀 있는데요?
맞습니다. 바이든 선거 캠프 측은 우리가 1억 5,500만 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엄청난 경쟁 우위라며 이 돈은 100% 선거운동을 구축하는 데 사용되며 이선 대선의 승패를 결정한 6개에서 7개 주에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금액의 상당 부분을 법률 비용으로 쓰면서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뒤집기 의혹과 기밀문서 유출 등으로 4차례 형사기소돼 소송 비용이 계속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네.
또 최근 민사소송과 관련해서는 항소를 위해 거액의 공탁금을 법원에 내기도 했습니다.
네. 자금력에서 앞서가는 덕분입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주말 연설에서 상당히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더군요.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6일 워싱턴 DC의 유럽 언론인 클럽인 그리드아이언 만찬에 참석했는데요. 연설자로 나선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주 두 명의 대통령 후보가 각 당의 후보로 확정됐다며 한 후보는 너무 늙었고 대통령이 되기에는 정신적으로 부적합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곤 다른 한 명은 바로 나라고 말했습니다. 이 트럼프는 자신이 바락 오바마를 상대로 뛰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몇 차례 바이든 대통령과 오바마 전 대통령을 혼동한 것을 비꼬기도 했습니다.
예, 81살인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고력이 기억이 나쁘다 뭐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 역시 77살인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나이를 또 지적하셨네요.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지난 2020년 대선이 도난당했다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복귀할 경우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진지한 목소리로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민주주의에서 전례 없는 순간을 살고 있다며 민주주의와 자유가 말 그대로 공격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유럽에서 행군 중이라며 나의 전임자는 푸틴 대통령에게 고기를 숙이고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라고 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서 언론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훌륭한 저널리즘은 사회를 반영하는 거울이며 우리는 당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바이든 대통령은 유머를 곁들인 경고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격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역시 뭐 과격한 표현 써가면서 바이든 대통령을 공격했는데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당선되지 않으면 피바다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6일 오하이오주에서 열린 버니 모레노 공화당 상원의원 후보 유세에 참석해 이같이 말한 건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 기업들이 멕시코에 대규모 자동차 생산 공장을 짓는 걸 언급하며 우리는 국경을 넘는 모든 자동차에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내가 당선되면 중국은 그 자동차를 팔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당선되지 않는다면 전체가 피바다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섬뜩한데요. 네. 피바다 발언이 어떤 뜻입니까?
네, 트럼프 캠페인의 캐롤라인 리비 대변인은 NBC 뉴스에 출연해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은 자동차 산업과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경제적 피바다를 일으킬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바이든의 정책이 경제적인 피폐를 가져올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또 16일 연설에서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이 나라에서 또 다른 선거를 치르게 될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 지난 대선이 여전히 부정선거였다, 사기선거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맞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특히 지난 2021년 1월 6일 자신의 지지자들이 일으킨 의사당 난입사태를 옹호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의사당 난입사태와 관련해 복역 중인 사람들을 인질로 표현하며 그들은 끔찍하고 매우 불공평한 대우를 받아왔고 모두가 이를 알고 있다며 취임 첫날부터 이 놀라운 애국자들을 대우하기 위해 사람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설에서 불법 이주자들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비난했는데요. 일부 불법 이주자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런 거침없는 발언에 반기를 든 인물이 나왔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 행정부 시절 부통령을 지냈던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입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17일 CBS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해 복역 중인 사람들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 발언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비판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이 펜스 전 부통령은 15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올해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네. 펜스 전 부통령은 그 의사당 난입 사태 때 의회에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지난 2021년 1월 6일 당시 의회에서 선거인단 투표 결과 인증을 주재한 사람이 펜스 전 부통령이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를 뒤집을 것을 지시했고 펜스 전 부통령이 자신에게는 그럴 권한이 없다며 이를 거부하면서 두 사람 관계는 틀어졌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15일 인터뷰에서도 의사당 난입 사태 당시 내가 행사한 헌법상의 의무에 대해 우리는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말했는데요. 다만 펜스 전 부통령은 나는 공화당원이라며 민주당 대선 후보인 바이든 대통령에게 투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대선 관련 소식 끝으로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 어떻게 나왔는지 보고 가겠습니다.
예, 최근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오차 범위 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근소한 차이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앞서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15일 로이터통신과 입소스 공동 여론조사에서 유권자 중 약 39%가 만약 오늘 선거가 치러진다면 바이든 대통령에게 투표하겠다고 답한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는 38%로 나왔습니다.
아메리카나우 이번에는 애틀란타로 가겠습니다. 한국계를 포함한 많은 희생자를 냈던 애틀란타 총격 참사 기억하시는지요? 3주기를 맞았군요.
네, 애틀랜타 총격 사건이 발생한 지 3년이 되는 16일을 전후에 미 남부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는 추모 행사가 잇따랐습니다. 15일 조지아주 의사당에서는 주내 아시아 태평양 섬 주민 코커스 주관으로 추모 행사를 열었는데요. 의원들은 해당 사건의 희생자 대다수가 아시아 여성이었다는 점에서 아시아 지역 사회에 비극적인 영향이 컸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날 행사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네, 조지아주의 현 총기법을 비판하며 더욱 엄격한 총기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코커스 소속 의원들은 집에서 더 안전하게 총기를 보관할 수 있도록 총기 보관함 구매에 따르는 인텐시브를 제공하는 것을 비롯해 총기 관련 안전 조치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네.
이 주의회 행사에 이어서 비영리 단체 애틀랜타 정의운동은 16일 오후 애틀랜타 한인회관에서 추모식을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는 아시아계 미국인 지도자와 지역 지도자, 유족 등이 참석했습니다.
3년 전 애틀랜타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겁니까?
예,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2021년 3월 16일입니다. 조지아주 최대 도시 애틀랜타 일대 스파 안마업소 세 곳에서 1시간 사이 총격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애틀랜타 북쪽 체로키 카운티에 있는 업소에서 일어났는데요. 아시아계 여성 2명을 포함해 4명이 숨졌습니다. 이어서 애틀랜타 시내 업소 두 곳에서 총격이 일어나 총 4명이 추가로 숨졌는데요. 4명 모두 한국계 여성이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사망자가 8명이 나왔고 그중에 6명이 아시아계였고 그중에 4명이 한국계였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 때문에 사건 이후 현지 아시아계와 한인사회가 충격에 휩싸였는데요.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 아시아계를 이유 없이 공격하는 혐오 행위가 급증한 사회 분위기와 맞물리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특히 조지아주에서는 이 사건의 계기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사회가 뭉치게 됐고요. 주의회 내에서 11명으로 구성된 아시아 태평양 섬주민 코커스가 발족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때 그 총격범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총격범인 로버트 에런 롱 씨는 체로키 카운티 법원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한편 풀턴 카운티에서의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인데요. 풀턴 카운티 검찰은 롱 씨에게 증오범죄와 살인 혐의 등으로 사형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네, 자, 애틀랜타 총격 참사 3주기를 맞아서 백악관도 반응을 내놨군요.
그렇습니다. 이 하비어 베세라 미 보건호생부 장관과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 대표가 16일 애도 성명을 냈습니다. 백악관 아시아계 미국인 하와이 원주민 태평양 성주민 이니셔티브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이들은 성명에서 3년 전 총기 폭력으로 인해 8명의 아름다운 생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해당 사건은 이미 반아시아 정서가 우려스럽게 급증하던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양심에 충격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이어 정부가 특정 성별에 대한 폭력이나 반아시아 편견, 급증하는 총기 폭력에 맞서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는 모든 미국인이 존엄성을 갖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메리카나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아, 미국 대학은요, 학비가 비싼 걸로 유명합니다. 이렇게 큰 비용 들여서 대학을 나오는 것이 과연 가치가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많은데 여기에 답변이 될 만한 자료가 나왔군요.
네, 미국에서 대학 학위를 따는데 많은 돈이 들긴 하지만 여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미국 경제 매체인 CNBC 방송이 최근 발표된 뉴욕 연방준비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보도한 내용인데요. 해당 자료에 따르면 대학 졸업자들은 대학을 나오지 않은 사람보다 연간 2만 4천 달러를 더 많이 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 학비로 돈을 많이 쓰지만 대신에 사회에 나가면 돈을 더 벌 수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자, 이런 사실은 조지타운 대학교 교육노동센터 보고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간소득 면에서 대학을 졸업한 노동자는 평생 직업을 통해 280만 달러를 벌게 되는데
네.
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노동자에 비해 120만 달러가 더 많은 수준입니다.
아.
보고서는 또 많은 경우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보상도 더 커진다고 밝혔습니다.
상당히 차이가 나네요.
네.
혹시 그 대학에서 공부한 전공에 따른 소득차도 있을 텐데요.
네, 있었습니다. 미국 교육연구협회가 지난 12일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연구진은 총 10개 전공에 대해서 대학 졸업자와 고등학교 졸업자의 내부 수익률을 비교했는데 이 내부 수익률은 잠재적인 투자의 수익성을 투정하는 데 사용되는 재무지표입니다.
대학 학비에도 내부 수익률을 적용할 네. 수가 있군요. 어느 전공이 제일 높습니까?
예, 보고서를 보면 컴퓨터 과학과 공학 전공자의 내부 수익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 뒤에 비즈니스와 보건, 수학, 과학 전공이었고요. 반대로 교육과 인문학, 예술 전공은 10개 연구 분야 중에서 가장 수익이 낮았습니다. 뉴욕대학교 교수이자 해당 보고서의 공동저자인 리앙장 교수는 비용 대비 수익 분석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대학 학위가 주식시장보다 더 나은 수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대학 전공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20세기 들어 미국에서 산업화가 고도화하면서 점점 환경오염 문제가 부각됐습니다. 특히 1960년대 들어 대기와 수질 오염에 관한 우려가 커졌고 그 결과 환경보호와 규제 책임을 맡는 연방독립기관 환경보호청 EPA가 신설됐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환경보호청의 역할과 조직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As you know, I'm here to announce that those standards that were set that we are obligated to evaluate, we are determining, I am determining that those standards are inappropriate and should be revised.
지난 2018년 4월 3일, 스콧 프루이트 환경보호청장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프루이트 청장은 이 자리에서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만든 차량 배기가스 제한 규정이 적절하지 않다면서 이를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The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carries out laws to ensure all Americans are protected from significant risks to human health.
강력급 독립기관인 환경보호청 EPA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체 건강과 환경보호가 자신들 임무라고 설명합니다. 미 연방관보는 EPA가 환경에 대한 효과적이고 조율된 정부 활동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설립됐고 살기 좋은 환경에 대한 공공 옹호자 역할을 하도록 고안됐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EPA는 임무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규정 개발과 집행, 보조금 제공, 환경 문제 연구, 파트너십 후원, 환경 교육, 그리고 정보 발간 등입니다. 하지만 멸종 위기종 보호법의 관리나 집행, 또 핵 폐기물 문제 해결 같은 일부 환경 관련 임무는 EPA 소관이 아니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The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plans to use new limits on well-known pollutants such as coal ash to encourage the
EPA 조직은 크게 본부와 지역 사무소로 구성됩니다. 본부의 주요 부서로는 대기 방사능국, 화학 물질 안전 오염 방지국, 법 집행국, 국제 원주민 업무국, 토지 비상관리국, 연구 개발국, 그리고 수질국 등이 있습니다. 지역 사무소는 미국 안에 10곳이 있고 각각 산하에 본부 부서와 비슷한 부서가 편제돼 있습니다. 그 밖에 EPA 산하에는 연구센터와 실험실도 있습니다. 연구센터는 EPA 보호 기준과 지침 대부분의 기초를 이루는 지식과 평가 그리고 과학적 도구를 개발합니다. 실험실은 국가 차원에서의 규제 이행과 준수 집행을 직접 지원합니다. 예를 들면 국가 차량 연료 배출 실험실은 차량 표준 테스트를 시행합니다. 현 EPA 수장은 지난 2021년 3월에 취임한 마이클 리건 청장입니다. EPA 자료에 따르면 2023 회계연도 EPA에 승인된 예산은 약 100억 달러입니다. 또 같은 기간 직원 수는 약 1만 5천 명이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환경보호청 EPA의 역할과 조직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남과 북, 한민족 사람들이 오랜 시간 공유했던 다양한 전래 전통 놀이가 있습니다. 어른들에게는 추억이 되는 놀이가 요즘 아이들에게는 신선한 재미를 준다는데요. 한국 서울의 중심지 광화문 광장에 전래 놀이의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놀이터가 열렸답니다. 변화하는 한국의 모습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 서울 광화문 광장 놀이마당에 열린 빛의 놀이터 소울 미러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울에서 동혜원 기자입니다.
저희 달팽이처럼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놀이예요. 한 명은 저쪽 끝에서 시작하고 한 명은 안쪽 끝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서 빙글빙글 돌아서 둘이 만나는 자리에서 가위바위보 할 거예요.
빛의 놀이터의 운영팀장 송지혜 씨와 한 어린이가 달팽이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달팽이 놀이는 바닥에 달팽이 집을 따라 가위바위보로 승부를 가르는 놀인데요. 어렵지 않은 규칙에 어린이도 금방 이해하고 이 놀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먼저 빛의 놀이터 소울미러에 관한 자세한 소개 홍한솔 대리에게 들어봅니다.
이 시설물 자체는 그 플레이어블 서울 프로젝트라고 크게 있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프로젝트 안에서 그 놀이존이라는 어떤 하나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고요. 서울에 사실 이렇게 아이들이 좀 뛰놀거나 어른들이나 외국인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시설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거를 좀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K 전통 놀이를 그냥 이렇게 바닥에 그려놓으면 사실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기술이나 라이팅 기술이나 이런 것들 좀 합치고 그리고 또 안내판 같은 것도 같이 만들어가지고 좀 재미있게 놀 수 있도록 꾸며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빛의 놀이터는 그렇게 구성이 되고 소울미러 같은 경우는 카메라에서 그 사람의 그 표정을 인식해서 기분에 따라서 어떤 멘트들이 나온다거나 좀 인터랙티브한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빛의 놀이터에서는 크게 다섯 가지의 전래 놀이를 할 수 있는데요. 디지털 기술을 만나 더욱 새로워졌습니다.
시소나 달팽이 놀이 같은 경우도 라이팅 기술을 넣어서 밤에 되면은 좀 반짝반짝 알록달록 예쁘게 구현이 되고 있고 사방치기 같은 경우는 위에서 이렇게 빛을 투사시켜가지고 바닥에 저녁이 되면은 그쪽에 이제 서울을 상징할 수 있는 라이팅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좀 재미있게 놀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고 가장 인기가 좋은 거는 이제 땅따먹기인데 땅따먹기 같은 경우는 밟았을 때 발판이 빛이 변하는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혼자서 할 때는 빛이 들어온 곳을 밟아가지고 점수를 쌓는 게임이라던가 둘이 할 때는 반반씩 나눠가지고 색깔을 변하게 해서 더 많은 땅을 밟은 사람을 이기는 그런 게임을 하고 있고요. 방방이 같은 경우도 이제 밟을 때마다 라이팅이 변하도록 해서 좀 아이들이 좀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제작하고 있습니다.
움직임에 따라 빛이 나고 또 형형색색 그 색이 달라지다 보니 특히 아이들의 참여도가 높았고요. 광화문 광장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이다 보니까 외국인 관광객들도 한국 전통 놀이에 흥미를 갖고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예, 외국인 분들이 한 그래도 20% 이상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서울이라는 데가 되게 매력적인 관광 요소들이 많은데도 뭔가 야외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적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에 이렇게 놀만한, 즐길만한 거리들을 좀 많이 만들자라는 게 목적이고 특히나 이제 뭐 실외에서 놀 게 없으니까 일상생활 틈 속에서 시민들이 놀 수 있는 그리고 관광객들이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을 개발하는 게 이제 플레이어블 서울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홍한솔 대리는 여러 이용객 가운데 기억에 남는 분들이 있다고 전했는데요.
전래놀이 지도사? 전통놀이 지도사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분들이 직접 인터넷에서 보고 찾아오셨어요. 멀리서 오셔가지고 그때 되게 한 1시간 동안 얘기했었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전래놀이를 어떤 새로운 기술로 입혀가지고 보여주는 것들이 없다. 그래서 너무 아쉬웠다 하면서 이런 게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런 콘텐츠들이 더 많아지면 아이들이 훨씬 더 재밌게 놀 수 있겠다. 아무래도 시각적으로 보이니까 아이들이 훨씬 더 좀 집중도 잘하고 되게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 좀 자부심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찾아간 날 실제 현장에서 우연히 전래놀이 지도사를 만났는데요. 누구보다 반가운 마음으로 빛의 놀이터를 찾았다고 합니다. 양천구에서 전래놀이를 가르치는 연소연 강사입니다.
아, 사실은 제가 이걸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거든요. 전래놀이 강사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전래놀이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세계 전래놀이도 같이 치고 있어서 외국에 있는 판매 놀이를 사람 놀이로, 그러니까 인놀이로 해서 이제 그렇게 발전시켜서 아이들 신체 놀이까지 연결을 해서 하고 있어요. 아이가 여기 근처에 야구를 하고 있어서 지나가다가 이게 생겨서 너무 반가워서 들어온 거죠. 너무 좋죠. 어른들한테는 추억이고 아이들한테는 이제 부모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하나의 추억이 생기고, 그러니까 세대를 잇는 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이 전래놀이가 더 많이 보급되길 바랬고요. 더불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이 전래놀이 체험을 통해 한국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길 바랬습니다.
전래놀이, 전통놀이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정말 배웠으면 좋겠고, 그리고 전래놀이, 전통놀이의 장점이 별다른 게 필요 없어요. 요즘 애들은 다 플라스틱 장난감 갖고 놀고 스마트폰이 게임기고 놀이기구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돌 하나, 나무 하나로 그리고 놀 수 있는 거고 해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보급이 되고 알려주고, 그리고 여기 오는 외국인들한테도 보고서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외국인들이 대부분이 먹거리, 볼거리만 하지 체험거리라고 해봤자 인절미 만드는 거, 김치 만드는 거 그 정도 수준인데, 그게 아니라 이런 놀이도 접하고 이게 왜 이런 놀이가 생겼는지 그런 유래 같은 것까지 알고 가면 더 좋겠죠.
비차놀이터에는 놀이 방법을 안내해주고 또 안전을 위해 현장을 관리하는 운영위원들이 있습니다. 운영팀장을 맡은 송지혜 씨는 주말이면 가족 단위의 이용객이 두 배로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1시간 단위로 체크하고 있는데 150명에서 200명 정도 왔다 가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고, 날씨 따뜻해지면서 아기들이랑 주말에 많이 오는 시간대의 경우에는 한 300명에서 400명까지도 지금 오는 걸로 집계가 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땅 따먹기 저 게임이 아래서 빨간불이랑 파란불이 들어오다 보니까 애들이 시각적으로 좀 자극이 돼서 재미를 많이 느끼고 있고, 그 다음에는 옆에 있는 방방이가 찔 때 되게 재밌어하고 땅 따먹기랑 방방이가 제일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바구음을 지으며 놀이할 때 가장 뿌듯하다고 하고요. 또 혼자 온 분들을 위해서는 운영위원이 함께 놀이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다 빛을 연관해가지고 놀이를 좀 더 하다 보니까 이게 더 이제 애기들이 더 즐겁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미디어 세계보다는 나와가지고 더 시소도 타고 애기들끼리 엄마 아빠랑 와서 좀 활동적인 놀이를 함으로써 집에서만 이렇게 노는 것보다도 아이들이 체력적이든가 아니면 좀 더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또 애기들뿐만 아니라 외국인 손님도 오시거든요. 외국인 분들이 오시면은 이거 팜플렛 일단 보여드리면서 영어로 같이 팜플렛에 한국어, 영어 다 써있어가지고 영어로 알려드리기도 하고, 보통 땅 따먹기를 했을 때는 방법이 어떤지 이런 거 간단하게 설명 같이 드리고 있고, 영어로 같이 드리고 있고, 혹시 혼자서 오시거나 하면은 저희가 같이 게임을 해드려요.
그래서 비차놀이터를 통해 아이들은 생소한 한국의 전래놀이를 배울 수 있고요. 어른들은 어릴 적 추억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한국 시민들의 소감 들어봅니다.
시소 타고 이거 하고 뭐하고 하여튼 방망이도 탔어요. 그게 다 재밌어요. 키즈카페 같은 곳에서는 조그만 거에도 막 돈 내고 막 노는데, 그냥 여기는 몇 가지 많은 건 아니지만 무료로도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진짜 전통놀이엔 재미없는 게 없어요. 제가 전통놀이에 잘 맞나봐요. 그런 건 다 재밌어요, 저는. 이게 제일 재밌죠. 달팽이 놀이요. 제가 이거 학교에서 한번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되게 재밌었는데 여기서 또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오락이나 이런 거보다는 그래도 친구랑 같이 노는 걸 더 즐거워하고, 그런 날 좀 더 애들이 짜증도 덜 내는 것 같아요. 그 운동량이 채워지면은 먹는 것도 더 잘 먹고 밥을 더 잘 먹고 그러는 것 같아요. 키즈 카페도 감기 같은 거 이렇게 옮을까봐 잘 못 가고, 학원 가고 이러면 시간 모자라서 친구랑 미리 연락해서 이제 영상 통화 켜놓고 게임을 1시간 반에서 이렇게 그러고 있어요. 또 날이 추워서 밖에 나가지 못하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는 애가 지금 가지를 않고 있어서 제가. 아, 지금 한 20, 30분. 근데 지금 두 번째 오는 거예요. 여기서 놀고 저기 푸드코트 가서 먹고 다시 와서 놀겠다고 해서.
제가 즐겁게 해야 또 아이도 재밌게 하기 때문에 참여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근방에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행사할 때 자주 오는데 이런 놀이시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가 와서 할 거리가 이제 생기다 보니까 이런 시설들이 많이 생기면은 이제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우선은 같이 이런 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아이와의 뭔가 소통거리를 만들 수 있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아이가 그 게임을 이제 알고 저와의 그런 추억거리가 새로 생기다 보니까 아이랑 소통할 때 굉장히 유용한 것 같아요.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50보 100보, 둘 사이에 차이가 없다, 비슷하다는 표현 영어로 배워보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John, have you heard about the big decision the company is facing about relocating?
Yeah, it's been the talk of the town lately. What are your thoughts on it?
Honestly, it's a six of one and half a dozen of the other.
Yeah, both ideas sound great in their own way. I can see both perspectives. It's a tough call. On one hand, moving to a new location could save us a lot of money in the long run. But on the other hand, staying put here means we can save money right now. It's a classic case of six of one and half a dozen of the other. Both options have their pros and cons. It's six of one and half a dozen of the other.
50보, 100보.
It's six of one and half a dozen of the other.
여섯 개나.
Half a dozen. Half a dozen.
Half a dozen은 12개짜리 한 묶음의 반, 그러니까 여섯 개죠. 여섯 개나.
Half a dozen.
여섯 개나 half a dozen. 같은 표현입니다.
It's six of one and half a dozen of the other.
50보, 100보. 둘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말입니다.
There's no real difference between the two options. It's six of one or half a dozen of the other. It doesn't matter which one you choose. It's essentially six of one and half a dozen of the other. It's all the same. It's six of one or half a dozen of the other.
50보, 100보.
It's six of one and half a dozen of the other.
자,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대화 느린 속도로 들어보겠습니다.
Have you heard about the big decision the company is facing about relocating?
Yeah, it's been the talk of the town. What are your thoughts on it?
Honestly, it's six of one and half a dozen of the other.
Yeah, both ideas sound great in their own way. I can see both perspectives. It's a tough call. On one hand, moving to a new location could save us a lot of money in the long run. But on the other hand, staying put here means we can save money right now. It's a classic case of six of one and half a dozen of the other. Both options have their pros and cons. It's six of one and half a dozen of the other.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Have you heard about the big decision the company is facing about relocating?
이사 문제와 관련해 회사가 직면한 큰 결정에 관해 들었어요.
It's been the talk of the town.
장안의 화제다. 화제가 될 만큼 논란거리인 이야기다. 모든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Talk of the town. What are your thoughts on it?
이곳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때요?
What's your opinion on it? What are your thoughts on it? It's six of one and half a dozen of the other.
50보, 100보, 둘 사이에 차이가 없어요. 비슷비슷합니다.
Both ideas sound great in their own way. Both ideas sound great.
두 의견 모두 좋아요.
In their own way.
그 나름대로.
In one's own way.
자기 자신의 방식대로, 나름대로.
I can see both perspectives.
나는 두 관점 모두 이해해요.
It's a classic case of six of one and half a dozen of the other.
이것은
classic case.
전형적인
six of one and half a dozen of the other.
50보 100보죠.
It's six of one and half a dozen of the other.
거기서 거기입니다.
It's six of one and half a dozen of the other.
50보 100보.
It's six of one and half a dozen of the other.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Have you heard about the big decision the company is facing about relocating?
Yeah, it's been the talk of the town. What are your thoughts on it?
Honestly, it's a six of one and half a dozen of the other.
Yeah, both ideas sound great in their own way. I can see both perspectives. It's a tough call. On one hand, moving to a new location could save us a lot of money in the long run. But on the other hand, staying put here means we can save money right now. It's a classic case of six of one and half a dozen of the other. Both options have their pros and cons. It's six of one and half a dozen of the other.
Everyday English, 귀의 매일 영어, 오늘은
It's six of one and half a dozen of the other.
50보, 100보, 차이가 별로 없이 비슷하다는 표현 배웠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